감사합니다. 오늘 또 강단을 또 섬기게 됐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뭐 각성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듣고 아 맞다. 그래 나는 쓰레기야. 이렇게 예를 들면 그다음에 이제 또 회개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아픈 과거 그리고 어떤 어두운 부분들 상처 같은 것들이 뭐 치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되죠. 하지만 결론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뭘 들어야 되냐면 계속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각성도 복음 안에 포함되어 있겠죠. 그리고 뭐 회개할지 치유할지 한때 뭐 교회를 강타했던 뭐 내적인 치유 이런 부분이 사실 교회에 많이 들어왔었는데 그래서 뭐 아팠던 이민족이 아팠던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늘 자존감을 높이는 쪽으로 설교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한 목회자가 한 40년을 목회한다고 했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치유를 말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 교회는 그 시대마다 요구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잘 부합해서 전달하는 목회자가 인기를 얻고 또 사회에서 그런 목회자를 또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떤 씨름을 하고 있는 거냐면 그 흐름에 조금 이렇게 한 발자국 나와서 좀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는 가운데 있고 또 실제 그 가운데 뭐 하나님께서 많은 분들을 여셔서 능력과 어떤 시스템의 어떤 힘을 한 것이 아니라 복음에 전달되어서 세계가 변화되어지는 것들을 보고 있고 또 계속 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오늘도 언젠가부터 제가 칠판을 자꾸 쓰는데 전 참 좋아요. 왜냐하면 제 말이 너무 빨라서 그걸 좀 정지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조금 제가 앉아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적지 않으면 잘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조금 제가 적어가면서 또 그냥 한번 듣고 아 동의 아 그래 아 참 맞는 말이야 이런 동의는 없어도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의 벽돌 한 장을 쌓는다 뭐 그런 좀 방향 그런 중심 가지고 말씀을 늘 전달하고 있고요. 그리고 알아가고 믿어가는 부분들이 항상 필요하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사실은 말씀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읽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 없어서 설교 준비 못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막상 한 달에 주고 두 달에 주어져도 늘 다급하고 뭔가가 이렇게 사실은 주의 은혜가 역사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알아낼 수 없고 볼 수 없다는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월요일 날 수요일 날 새벽 기도에 많은 분이 동참하지 않고 했다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기분으로 제가 깨달은 걸 전달한다면 그 필요 없는 거예요. 왜? 그때 깨달은 거지 지금 깨달은 게 아니니까.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마음에 이거 맞다라고 하는 그 어떤 성경에서 이 복음들을 전달할 거기 때문에 마음이 아무런 불편함이 없고 기쁘고 제목을 살짝 바꿔봤습니다만은 왜냐면 말할 방향이 좀 다르기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우선 우리 누가복음 말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말씀. 누가복음 24장이 누가복음의 끝이에요. 말씀드렸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제일 많은 책이 누가복음이다. 그렇죠? 성경 전체에서 한 여덟 번째 순이다. 양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마태마가에 비하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누가가 얼마나 감각적인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재경이나 최목사 같은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뭘 이렇게 이 PPT를 작성해 보면 알아요. 얼마나 많은 양을 쓰는지를. 근데 약간 반대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못 쓰거든요. 또 되게 의미적으로 단어 위주로 이렇게 탁탁 쓰는 게 많은데 어쨌든 누가는 성향적으로는 저희 친척이다라는 생각을 좀 들고요. 그리고 24장 근간에 누가복음을 끝내려고 읽다가 늘 읽던 부분인데 새롭게 들어온 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오늘 또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어떤 장면이냐면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실망한 한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두 제자 이름은 엠마오 제자였어요. 그들이 실망한 나머지 이제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자기 고향으로 가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을 해요. 동행을 하면서 그들에게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26절 보니까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니 아니냐 하시고, 고난은 뭐냐, 무엇을 말하냐면 십자가 죽으심을 말하는 것이고, 또 영광에 들어가는 것은 부활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내용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지금 엠마오 제자에게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모든 성경, 그렇죠? 모든 성경이라고 말할게요. 예수님께서 그냥 이걸 말을 안 해도 될 거 아니야. 야, 내가 말이야 하면서 이런 거 봤지. 내가 이렇게 활동하고 역사한 거 봤지.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들 치유하는 거 봤지. 귀신 쫓는 거 봤지.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야, 손바닥 좀 봐. 구멍 난 거 보이지? 이렇게 말해서 저 자신을 증거할 수 있지만, 굳이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의 글, 모세가 쓴 그 글, 모세오경이죠? 모세오경.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 모든 성경에서 뭘 말을 했냐면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길을 가면서 얼마 시간 동안에 대화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실망한 그 두 제자를 양옆에 두고 길을 가면서 좌우를 봐가면서 성경 이야기를 쭉 풀어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자세히 설명했대요. 그렇죠? 그리고 그 엠마오 제자들이 32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러면 성경을 푼다는 얘기를, 성경 구절을 이렇게 세워놓고 자기 꿈 얘기하는 것은 푸는 게 아니에요. 성경 구절을 말해놓고 자기 경험 말하는 것은 성경을 푸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성경의 내용을 쭉 풀어주실 때 그 엠마오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냐?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간증을 들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감동적인 얘기를 듣고서 막 그냥 충격받은 게 아니에요. 그 말을 듣고 회개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단지 성경, 이 구약이죠, 구약. 구약 성경을 통해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자세히 설명한 거예요. 크게 말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요 내용 보고 그다음에 35절, 33절 말씀 보니까 곧 그때로 일어나 엠마오 제자가 고향 도착했는데 그때로 다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한 장소에 모여 있는 거예요. 34절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엠마오 제자입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11명 제자들에게 들어가서 엠마오 제자가 지금 경험했던 것들을, 어저께 있던 얘기를, 조금 아까 있던 얘기를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36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도 하시면서 예수님이 갑자기 그 모임의 실내에 뿅 나타나신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서 42절 예수님께서 구운 생선한 토막을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이 부분이 참 감동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선을 좋아해서 드신 게 아니라 육신을 가진 존재잖아요. 육신을 가진. 3일 동안 죽음 가운데 누워계셨고 고난을 받으시면서 식사 때도 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지쳐있는 몸인 거예요. 그 가운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생선 한 토막을 가지고 막 드시는 거예요. 막 드시고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내가 항상 너희에게 말했지 뭘 말했습니까? 모세의 율법과 그렇죠? 모세의 율법과 그 다음에 뒷내용 보니까 선지자의 글과 똑같습니다. 선지자의 글 그리고 뭐라고 나왔습니까? 시편의 날을 가리켜 시편의 날을 가리켜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내가 지금 당한 이 사건은 얼떨결에 실수로 된 게 아니라 사실은 성경에서 되어진 그 약속대로 언약대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거라는 거예요. 두 말을 비교해 보니까 똑같아요. 모세의 글,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선지자의 글, 그리고 뭐 모든 성경. 지금 보통은 유대인들은 24권 성경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유대인들은 성경을 타나크 그러는데요. 토라, 그 다음에 네비임, 케티빔 그래서 전체가 24권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모세오경, 그 다음에 예언서, 전기예언서, 후기예언서, 여호수아부터가 예언, 전기예언서예요. 그리고 성문서, 지혜서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지혜서 성문서의 첫 책이 뭐냐?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관용적으로 시편이라고 말할 때는 나머지 모든 성경 성문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뭘 했냐면 지금 시간이 많아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막말로 털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엠마오 제자들에게 저 엠마오 제자들에게 또 11명의 제자와 다른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 이 두 사람들에게 뭘 말하냐면 내가 누군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엠마오 제자들에게 창세기를 들어서 출애굽기를 들어서 레위기를 들어서 무슨 말씀을 했을까? 그렇죠? 이건 예수님께서 성경과 구약 성경과 관련 있는 인물임을 스스로 말하는 것이고 물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수많은 증거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이신 것이 충분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군지를 성경을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많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복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과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수많은 목회자가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목회자는 한평생 치유 얘기를 해요. 치유가 필요합니다. 아파 보니까 그들의 마음을 알겠어요. 함부로 치유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을 들고 100번이면 100번, 1000번이면 1000번 치유만 말할 수 있냔 말이에요. 궁극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이 발견되지 않으면 개인적인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복음이 안 들리면 계속 무너지게 돼 있어요. 복음이 안 들리면 계속 곡선을 그리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이 들려야 돼요. 예수님은 간증하지 않았고 예수님은 호소하지 않았고 차분하게 구약 성경 전체를 들어서 본인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했던 모세오경에 무슨 내용이 기록된지를 좀 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 좀 촉발되고 감동이 되어서 요즘은 계속 보는 가운데 있고서 오늘은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적는다라면 자기에 관한 것. 그렇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에 관한 것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세요. 인간으로 있다가 30살 돼서 그리스도로 변화한 게 아니에요. 원래 오실 때부터 그는 그리스도였어요. 본인을 드러낸 시점이 공생애할 때 30세지 원래 그가 그리스도의 공적인 직무를 드러내진 않았지만 그가 30세가 되는 그 순간에 그가 메시아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기록되었어요. 이 부분은 정말 당대 세계복음하면서 저에게 가장 중요한 자산이자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방향이 돼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많은 정보 얻을 수 있고 지혜 얻을 수 있고 기도의 능력 얻을 수 있고 성공도 할 수 좋습니다. 좋은데 궁극적으로 성경 속에서 복음이 보여야 돼요. 엠마오 제자들에겐 이게 보였던 것이고 범사에 항상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바로 이 내용이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창세기를 설명할 때 창세기를 설명하실 때 주로 어떤 내용의 키포인트를 맞춰서 자기에 관한 것을 설명했을까라고 한번 보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첫 번째 아담이 나옵니다. 뭐 길게 볼 수 없지만 아담은 자체의 목적을 둔 게 아니에요.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담에게는 왕적인 권세와 아담에게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계속 말씀하셨고 선지자의 어떤 그 권세와 실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신 거예요. 아담에게도 왕적인 선지자적인 제사장적인 그런 직분과 축복이 그에게 있었다. 근데 그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을 상실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회복시킬 왕이면서 선지자면서 제사장인 그분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 그가 메시아인 거예요. 그렇죠? 선자 제사장 왕은 기름부음 받고 임명된 거예요. 기름 붓다의 의미는 선택했다, 임명했다, 지명했다, 혹은 성별했다, 구별했다, 혹은 위임했다. 위임이 어떤 거냐? 자질을 갖추도록 하나님의 도우시고 함께 하실 거예요. 그냥 세운 게 아니라 아담은 이런 왕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있는 그 삼중직, 그 권한을, 권세를, 축복을 아담에게 주신 겁니다. 이것을 유지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왕이신, 제사장이신,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열두 제자에게, 아마도 예수님은 엠마오 제자에게 이 얘기를 했을 것이다. 그렇죠? 모르겠어요. 모세경 중에 첫 책이 창세기인지 레위기인지 민수기인지 알 수 없지만 창세기가 잘 앞에 있었다고 치고 또 내용상 그렇게 보이고, 그렇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창세기를 들었을 때 많은 말을 했겠지만 이 이야기는 반드시 했을 것이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식, 그들이 가지고 있는 원죄에 대한 그 모든 것들, 그렇죠? 제사를 지내면서 그들이 알고 있었던 많은 인간이 죄녀라는 그런 것들 의식, 이건 시발점 어디냐? 아담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아담 이야기를 반드시 했을 것이라는 생각들을 당연히 해볼 수 있는 것이고, 로마서 말씀 보니까, 로마서 5장 14절 말씀 보니까 한번 요 구절은 봐야 되겠네요. 로마서 5장 14절 봅니다. 로마서 5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모형이 무슨 말이냐면 샘플이다. 예를 들면 모델하우스다. 우리가 집을 계약할 때 모델하우스를 보고 이렇게 집을 고르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게 다 샘플이고 모형인 거죠, 이렇게. 그래서 아담은 아담 자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형이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충분히. 또 신약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 아니라는 얘기는 항상 아담 안에서의 반대편에 있는 이야기예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 안에서 이 부분들은 양극을 이루지만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와 엠마오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했을 것이다. 그 얘기가 나를 가리킨 것이다. 자세히 설명하셨겠다 생각이 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아담이 범죄해서 그에게 언약을 줍니다. 창세기 3장 15절, 그렇죠? 여자의 후손이라는 언약이 나와요. 이 언약은 모든 복음의 1번이에요. 이거 원시복음, 시초복음, 성경사 사경회 때 들어보니까 원복음, 그렇게 다양한 형태로 말을 합니다. 모든 메시아의 언약에 1번이 어떤 거냐? 1번이 이 언약이에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가, 그렇죠? 올 것이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아담의 범죄 이후에 아담한테 주고 있는 이 메시지.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이 당신임을 설명을 했을 것이다.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 목사님, 그냥 은혜받게 해주세요. 아니요. 이 부분, 이런 것들을 알아가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알아가야 이런 믿음과 복음 가지고 바른 판단을 하고, 바른 삶을 선택하고, 바른 인도를 받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문제가 A라고 A 문제가 해결되는 게 답이 아니라, 이 복음의 답이 계속 나에게 쌓이고, 나에게 들려지고, 나한테 길이 나야,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어떤 의미인지, 그 크기 얼마나 큰 것인지,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성경이 보여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설교를 너무 잘하고 못하고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뭘 말하면 좋겠습니까? 개인의 인생사요? 그거 가지고 나라 살릴 수 있나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다 하더라도 그 공부 많이 한거 가지고 나라 살릴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12강과 27강 내용 보게 되면 거기에 실려있는 간증이 어디 있어요? 거기에 실리는 예화가 어디에 있어요? 그냥 원론 그대로 성경 구절만 쫙 적혀 있잖아요. 어떻게 그 구절로 세계가 들썩입니까? 이것은 뭘 증명하냐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저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더 거기에 중심을 두고 또 깨끗하게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혹시 설교를 준비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서 성도를 뒤집을까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이 뒤집히면 돼요. 본인이 뒤집히면 본인이 보이는 만큼 보일 수 있는 것이고 본인이 알게 된 만큼 알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짐승의 가죽옷. 가죽옷.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옷을 해입히죠. 창세기 3장 21절 말씀 보니까 가죽옷을 입혀요. 생각해 보세요. 동물의 짐승의 가죽옷이면 짐승의 가죽옷을 벗기면 짐승이 사나요? 가죽옷 싹 벗기면 옷 싹 벗은 채 짐승이 뛰어가나요? 짐승이 희생을 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짐승의 희생을 당해서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렸다는 부분들을 상징적인 부분이지만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증언하고 있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아벨의 제사. 아벨의 제사. 아벨,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게 되었어요. 아벨의 제사의 특징은 뭐였냐면 동물의 짐승의 제물의 희생을 따르는 제사였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아무리 가인이 정성스럽게 못을 드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흠양하시는 예배는 아벨의 제사였어요. 이 제사 또한 사실은 그리스도의 오심, 동물의 희생, 앞에 있는 가죽옷을 해입힌 이 옷과 이 내용과 비슷한 내용들인 거예요. 이런 내용을 좀 우리가 볼 수 있고 창세기 4장인데요. 창세기 4장 3절부터 5절 정도에 내용 나오고 아벨이 또 가인에게 죽임을 당해요. 아벨의 죽임 또한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열한 제자와 엠마오 제자에게 창세기를 들어서 이 부분을 설명했을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뽑아도 100개 이상 뽑겠습니까? 근데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자기가 가난한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 녹취를 남겨놔서 좋았을 건데 그때 좀 더 더 쉽게 알았을 건데 아니 누가 녹음을 해놨으면 왜 그렇게 일찍 오셔가지고 아무것도 못 남기게. 그렇죠? 성경을 통해서만이 그걸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아벨의 내용 그렇고요. 다섯 번째는 아브라함의 축복. 아브라함의 축복도 이건 너무 긴데요. 사실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나오고요.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나와요. 이 두 인물은 어마어마한 인물이야. 그리고 다윗으로 이어져요. 이렇게. 잘 안 쉬어봤습니다만은 제가 옛날에 한번 쉬어봤던 기억이 나는데 아브라함, 모세, 다윗 누구의 기록이 제일 많을까요? 생각 잘 해보세요. 제가 안 세봤어요. 그냥 다시 한번 세봅시다. 아마도 다윗이 제일 많지 않았을까. 왜?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계시가 점점점 가면서 확장되었고 다윗만한 인물이 없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아마도 성경 구절이 두 번째로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아브라함의 성경 구절이 제일 적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건 뭐 숙제로 남겨둡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이 굉장한 점, 왜 왕의 역할도 했고, 왜 땅, 지시한 땅으로 가면서 본인의 땅,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는 일은 왕의 일이에요. 왕적인 직무예요. 아브라함은 그 일을 수행했던 사람입니다. 지시한 땅으로 가라. 가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왕적인 직무를 의미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이삭에게 계속 후대들에게 말씀을, 들은 말씀을 전달을 했어요. 그리고 항상 그 이방 주민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였던 사람이에요. 선지자적인 직무를 감당했던 인물이었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려요. 이 부분이 아브라함이 감당했던 제사장적인 직무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면에서는, 어떤 면이 아니라 신학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그리스도의 샘플이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출애굽이 가능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했던 그 언약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아담에게 한 언약이 아니라, 여제부순이 올 거란 말했지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맹세예요. 맹세란 얘기는요, 약자가 강자한테 하는 거예요. 맹세하겠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맹세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운 게 있다고 인간에게 맹세하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는 거 보고 하마 이렇게 말해도 될까 말까인데, 맹세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대로 축복하시고 언약의 일본으로 삼아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되겠음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또한 아브라함과 뭡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는 말을 쓸 정도로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내시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받을 것을 말을 했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 보니까, 많이 좀 생략합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한번 이 말씀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3장 16절 말씀. 되게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다 펴보세요. 너무 이게 골똘히 보지 마시고.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이 나오고 씨가 나오고 자손이 나오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와요. 아브라함의 씨를 말을 할 때 실제 이삭을 말하는 이야기지만 이중적인 의미인 거예요. 이삭을 의미하면서 이삭을 넘어서 올 믿음을 온전케 하실 그 주 하나님, 그 메시아를 의미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마도 예수님이 설명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머물면서 한참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런 생각이, 야, 아브라함은 얼마나 어떻게 얘기를 했을까? 우린 이것을 어떻게 받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이삭의 순양. 이삭 대신에 순양이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22장 13절에 이삭 대신 죽은 순양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엠마오지 아들에게 이 말씀을 했을 것이다. 왜 자꾸 이렇게 추측을 하냐면요, 그때 제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그때 계셨던 분 있으면 연락 주세요. 제가 그렇게 아마도 예수님이 자기의 관한 것을 설명했다라면 반드시 이 구절들은 설명했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왜? 교회가 전통적으로 인정하는 메시아를 예표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아니라면 제가 말하는 거 포함해서 그동안 했던 모든 주석자들, 모든 신학자들 다 틀린 거예요. 구약 속의 메시아가 그렇게 충만하게 가득히 나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짧게 말씀을 드리니까, 지금 보세요. 동물의 희생 가지고 아벨의 제사, 동물의 희생, 순양, 이삭 대신 죽은, 오히려 이삭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보다 순양이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우리 신학교 때 한번 또 봤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렇게 내용을 좀 볼 수 있고, 또 이삭을 데리고 간 산이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이 어떤 산이냐면, 골고다 언덕이 있는 곳이에요. 뭐가 뜨끔하지 않나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그곳이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혔던 그 장소라고요. 유대인 전승이긴 하지만 또 실제 이런저런 자료에서 그 내용들을 관전 성경을 봐도 많이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의미가 있다. 그 자체가 무슨 메시아를 예표하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치밀하게 구원의 계획에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놀라. 그냥 말씀을 단어를 하늘에 뿌려놓은 게 아니에요. 뿌려놓은 게 아니고 방향성을 가지고 말씀을 기록하셨고 말씀을 주셨고 상징과 역사와 사건들을 활용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를 향한 예언들. 아브라함이 유다에게 예언합니다. 뭐라고 예언합니까? 규가 떠나지 않을 것, 왕권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런 말이 나와요. 실로, 실로가 뭘 말합니까? 오실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간단하게 봤습니다만은 여러분 창세기 이것뿐이겠습니까? 이것뿐이겠냔 말이에요. 더 많은 내용들이 나왔을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은 이 말을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항상 범사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부활하셔서 나 살았다! 야, 다 끝났다! 아자벼! 그런 게 아니라 뭐 아싸! 그런 게 아니라 또 성경을 들어 설명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알기를 원하시고 얼마나 믿기 원하셨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너 내가 죽었을 때 너 뭐 했어? 야, 이젠 엎드려 버쳐. 대가리 박아. 루아, 빠따가 좋아. 너, 베드로, 열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얼차례를. 근데 또 말씀을 들어서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 모든 성경, 엠모 제자들이나 열한 지에게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감격했을까? 얼마나 그들이 감동했고, 예수님은 또한 비로소 이제야.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 와서야 본인이 그리스도인 것을 직접 거론을 해요. 그 앞에는 인자, 하나님의 아들, 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스도라고 누가 고백하니까 그 금했어요. 그 말을 퍼뜨리지 말라고. 왜? 아직 때가 안 된 거죠, 이제. 그리스도는 본인이 그리스도이심을 전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구약, 특별히 창세기에서 이렇게 굵직굵직한 부분들이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반드시 하셨을 것이다. 또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출애굽기 내용을 보면요. 출애굽기 출애굽기 내용은 우리 굵직한 거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뜻은 뭡니까? 창세기는 뭐 시작 이렇게 뭐 시작 뭐 창조 출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의미를 출애굽기 뭐냐면 출애굽기는 뭐 예를 들면 탈출 그렇죠? 탈출이랄지 그리고 뭐 구출이랄지 그렇죠? 해방이랄지 그리고 한편으로는 떠남 애굽에서 떠남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이름 자체 또한 물에서 건지다예요. 인물 자체 이름부터 시작해서 책 자체까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반드시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출애굽기 어떤 시작이냐? 창조의 시작. 어떤 시작이냐? 인간의 시작. 어떤 시작이냐? 우주의 시작. 어떤 시작이냐? 죄의 시작. 어떤 시작이냐? 언약의 시작. 어떤 시작이냐? 메시아 언약이 시작되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그렇죠? 출애굽기. 출애굽기는 뭘 의미합니까? 죄 가운데 있는 인간들이 요셉 이후로 70명의 애굽에 들어가요. 가뭄을 피해서 갔다가 430년 후에 20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인구가 바뀌어져요. 그렇죠? 그들이 억압과 압제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곧장 그냥 사단 지배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뭐 사단 지배죠. 중요한 것은 큰 억압과 죄 아래서 많은 억압 속에서 그분이 죄의 무게 가운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던 그때 그것 때문에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출애굽을 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창세기를 한번 넘어가 봅니다.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보니까 출애굽을 하게 된 이유입니다. 출애굽을 하게 된 이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게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시며 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400년 동안 괴로움을 당하면서 잡혀 있을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너희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이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을 시키는 거예요. 그때 동원한 인물이 누굽니까? 그게 모세예요.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 받고 전하는 역할, 선지자적인 직무를 수행을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지을 때마다 주 앞에 나가서 간구했어요. 우리 백성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그리고 대신 제사를 드려. 이 일이 제사장적인 직무를 했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나라 형태는 아니었지만 모세는 충분히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왕적인 직무를 담당했습니다. 가르치고 돌보고 심판하고 그리고 목자 역할을 하면서 그들을 기르고, 모세 또한 아브라함처럼 선지자적인 역할, 왕적인 역할, 제사장적인 역할을 다 감당했다. 모세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모형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한 나라에서 어떻게 백성들을 꺼냅니까? 왕이 아니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모세는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하셨다는 것을. 우리 구원의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리스도가 실제 적용하시고 실행하시고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유월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유월절은 뭡니까? 이스라엘 애굽 백성에서 애굽에서 잡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했던 하나의 행위예요. 문설주, 문인방에다가 피를 바르거나 뿌려서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장자가 죽지 않고 첫 태생에 죽지 않고 사망이 넘어가는 거죠. 월담 유월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유월절의 의미가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고린도 전서 5장 7절입니다. 필요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시간상. 고린도전서 5장 7절. 왜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성경에서 봐나가야 성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5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됐다. 그냥 대놓고 말하고 있어요. 이 동물의 희생은 어떤 희생이냐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이 내용 말고도 로마서에도 많이 나왔어요. 로마서 내용 특별히 시간상 좀 그런데요. 보지 맙시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땅으로 올라가실 때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뒤통수를 보고 말을 해요. 세상죄를 지고 가는 저 어린 양을 봐라.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이 종합해서 뜻을 밝히는 무슨 뜻이냐면 유월절 그 어린 양이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피 흘림 없이는 죄를 사할 수 없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잖아요. 그렇죠? 율법에 정해진 바 아닙니까? 유월절 어린 양은 그리스도 예표하는 것임을 예수님께 출애굽기를 설명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 이거 안 했으면 그리스도 아니십니다. 왜냐면 자신에 대한 글인데. 두 번째로 홍해. 유월절 사건과 십자가를 연결해 봐야 돼요. 그렇죠? 히브리서를 또 연결해 보면은 너무 내용이 풍성하게 막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되면 피를 바르고 그러면 넘어갈 것이다. 이것을 기념해라. 이런 말들이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고요. 저주의 문제, 죄의 문제를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해결을 한 거예요. 그렇죠? 아담 안에 있던 사망 가운데 있던 그 모든 것들을 해결했다고 볼 수도 있죠. 홍해는 어떤 뜻이냐면 출애굽기 14장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구원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봐도 뭐 큰 문제는 없겠죠. 14장 13절 말씀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행할 것이니까 구원을 바라. 이런 말씀 하시고 14장 14절에 출애굽기 너희를 위하여 내가 싸우겠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 얻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 할지 어떤 조건이 있다라 할지 어떤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구원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이고 하나님이 싸워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낸 것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습 보고 자빠지고 엎어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 꼬라지인 줄 알고 구원하신 거라고요. 계속 복음이 크게 보이고 은혜가 크게 보이고 믿음이 커 보이지 않으면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언제 자아반성하랴? 당연한 거지. 그런 것들은 당연하게 따라오는 것들이잖아요. 자기 성찰하면 구원 받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아 발견하고 자존감 올라가면 구원 받나요? 그렇지 않아요. 자존감 높은 죄인이 얼마나 많은데요. 나가면은 뻔뻔하고 도저히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자존감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은 하나님, 홍해를 어떻게, 여러분, 홍해가 고고학자들 말을 드리면 거의 30km 넘거나 가깝대, 이게요. 홍해, 바다를 걷는 거예요, 바다. 31km면요, 여기서 어디냐면은, 도봉산역. 아시나요? 도봉산역? 성북구? 31.9km 가요, 여기가. 그 정도 거리예요. 그게 바닷길이야. 200만이야. 아이도 있어. 어두워. 동물도 있어. 짐도 있어. 뒤에 애국군대가 와.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봐라.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마도 이 홍해에게는 반드시 했을 겁니다. 출애굽 사건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갔을 때 많은 백성들이 출애굽을 생각하면서 본인들의 해방과 본인들의 석방과 탈출을 찬양하는 시편이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로 성막입니다. 성막. 성막은 그렇게 큰 어마어마한 공간이 아니에요. 이 길이라고 말을 해봐야 길이도 뭐 얼마 될까요? 뭐 길이도 크지 않고 이 길이도 뭐 지성소나는 13.5m인가밖에 안 돼요. 우리 이 끝에서 저 방 끝까지가 10m예요. 얼마 안 큰 사이즈 따져보면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의 어떤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예요. 임재. 임재고 하나님의 어떤 함께하심, 임마누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막을 통해서 뭘 요구하시냐면 우리의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주 앞에 나가서 피를 붓고 속죄를 하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함께하심, 임마누엘을 설명하는 것이 임재하시고 처소로서 함께하시는 그 장이, 너희가 죄에서 죄 문제가 해결됐고 억압이 해결됐고 너희가 구원받게 되었고 하나님이 임재해서 너희를 이끈다는 표시로 성막을 주신 거예요. 이것 말고도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 반석 많습니다. 또 일곱 절기 한두 가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출애굽기 설명하실 때 이 말씀들을 반드시 거론했을 것이다. 뭘 설명하겠어요?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 보시기엔 자기에 관한 것이었어요. 이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누가복음 다시 돌아갑니다. 누가복음 24장 돌아가겠습니다. 27절, 24장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함께 있을 때 항상 얘기했던 거예요. 곧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바로 이것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구약 전체를 들어서 예수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전 이게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 제가 상처가 치유돼야 치유가 안 돼요. 아픈 거 아픈 거지.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너무 기쁜 거예요. 아, 내가 믿는 이 예수님이 그냥 위인이 아니라 보면 볼수록 구약의 약속을 행하시기 위해서 이미 많은 예언을 통해서 오신다고 예표해 놓으셨고 실제 인물로 사건으로 많은 걸로 계속 여기저기 가득히 뿌려 놓으셨고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했는데 당대 세계복음화를 하면서 이 내용들이 알게 되어지는 거야. 이 내용들이 믿게 되어지는 거야. 뚜껑 열어보니까 수많은 목회자가 수많은 교육자 선교사들이 이렇게 안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야. 그 복음 가지고 출발했는데 현장의 필요를 충당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어느 날 성경을 들고 그들이 필요한 부분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골라가지고. 힘이 안 된다고요. 힘이 안 되고 다른 게 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복음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인생을 살릴 수 있고 세상을 살릴 수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 속에서 성경을 어떻게 보는가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성경을 통해서 성공의 방법 배운다. 아, 그 감사하죠. 감사해요. 근데 그렇게 성경에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12강을 통해서 27강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정리를 쫙 해놓은 거예요. 우리 교회 막 굴러다니는 그 교제가 사실은 세상을 세계를 살리고 있고 나라를 살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성경으로 또 들어가지는 거예요. 어떤 책을 만나도 뭐 로마서 유명한 목사님 책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 모든 걸 통해서 다시 성경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으로. 어떤 책도 우상화될 수 없고 어떤 책도 성경보다 앞장설 수 없습니다. 성경 위에 있을 책이 아무것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에 들렸으면 좋겠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부분들. 그렇죠? 이거는 흥분해서 말할 것도 아니에요. 왜? 다 이 내용들이 구약에 있는 내용들이 성취 신약은 신약 구약 성경의 설교예요. 구약성을 설명해 놓은 게 신약이라고 말할 수 있고 구약의 인용이 거의 7분의 1인가 그래요. 이 어마어마한 내용인 거예요, 이게요. 그냥 일곱 구절의 하나가 구약인 거예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에 주로 방향이 맞춰져 있냐?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가 탄생할 것이고, 그가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 죽을 것이고, 그가 부활할 것이고, 그가 승천할 것임을 복음서에서, 특별히 공간복음에서 똑같은 구조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이 오실 것을 우리가 믿고 있고 그들도 믿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했던 이 이야기가 또 우리에게 깊게 들어오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냥 마음을 수양하려고 성경 읽지 마시고요. 그리스도를 목적을 해서 쓴 거예요. 그런 내용이 발견되어지고 그런 것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들이 더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